우리 열왕기하 9장 말씀이 예후의 반란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소위 말하는 예후 왕조가 설립되는 그런 내용이 이 구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랄라못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었던 이 예후 군대의 진영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선지자의 생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후를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있고 난 다음에 예후의 측근 장수들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왜 왔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갔습니까? 그랬을 때 예후가 그 일을 다 말하기가 어려워서 장차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기다리지 않고 재촉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지금 당장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할수 없이 예후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에 왕으로 세우신다는 전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장수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 앞에 깔고 이제부터는 예후가 왕이다 하고 예후를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결의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결국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다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나라 걱정을 하고 야, 가문이 너무 심하지 않냐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일을 하면서 때가 되면 새로운 왕이 출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논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던 차에 선지자가 기름병 가지고 와서 기름 붓는 예식을 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예후가 왕이다 하고 그들이 예후를 왕으로 옹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수도도 아니었고 아직도 버젓이 왕 요람이 살아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자기들이 실천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왕으로 있었던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처치하고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절차를 거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 당시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 있었던 이 북왕국 사마리아의 이 별장과 같은 그런 별궁 수도로 치우쳐 가 있었던 요람을 찾아가고 그 요람을 만나서 요람을 암살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 예후가 정식으로 왕이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사실 이 요람 왕은 원래 그 앞에 있었던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오래 재위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요람이 새로운 왕이 됐죠. 그렇게 됐지만 결국 정치적인 노선이나 신앙적인 노선 전체가 아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그 역하는 그런 일을 열심으로 따라가며 행하게 되는데 이 일들이 있으면서부터 이제 아합 가문이 몰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보았지만, 이 예후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받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가 이 사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9장 사건이 생겼을 때보다 15년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엘리야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이제 시대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시대가 되었고 엘리사도 이때가 되면 나이가 많아서 직접 행동할 수 없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노쇠한 몸이 되어 있을 때였는데 이런 시기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벤하다드를 대신해서 아람 왕을 세워라 하시는 명령도 엘리야가 받았지만 그 일도 자신이 직접 행하지 못하고 이 일은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이 하사엘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아람의 왕이 된다라고 전함으로 그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 아람의 왕이 되는 일이 있었죠. 실제로 엘리야가 받았던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자신이 직접 실천했던 것은 엘리사를 후계자 삼는 그 일만 실천했지 나머지 두 일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하는 이 명령 그 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일이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훗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그릇된 것이냐 하면 그렇진 않죠. 이 명령을 하신 것을 보면 저는 중요하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당시 엘리야는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죠. 도대체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합의 세력은 도무지 꺾일 것 같지도 않고 속절없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이제 누구와 더불어 의논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나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러고 있을 때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예후가 왕이 되고 하사엘이 왕이 되고 엘리사가 선지자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을 네가 추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결코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우상천재가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그 땅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남쪽 망하고 북쪽 망하고 다 망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를 다 끌려가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은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다시 와서 성전 짓고 나라 재건하도록 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역대기가 끝이 나는데 역대기의 뒤를 이었던 에스라 1장 2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해방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시간이 70년이나 지났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다시 그 페르시아 왕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도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이 많고 환란이 많고 그들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추적하시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실패합니다. 때때로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이 식어집니다. 신앙 흔들립니다. 세상적으로 기울어질 때 많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아주 모진 형사가 따라다니면서 추적하는 것처럼 우리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내 있는 곳에 끝까지 임재해 오시면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도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 북쪽 아람에는 하사엘이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합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후가 왕이 되는 때가 올 것이고 지치고 늙은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전개된다. 그렇게 철옹성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여도 누구도 저항할 수 없던 그런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시대 끝날 때가 온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엘리야를 향하신 말씀이고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엘리야를 향하신 이런 예언의 말씀 속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다. 새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엘리야를 재촉하시는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속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예후에 기름 부어 왕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하셨지만 당시는 적합한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예후라는 사람이 무슨 지도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왕을 경호하는 호위병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찾아가서 엘리야 기름 붓는다고 한들 그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 15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 왕국 속에 키우십니다. 가장 용맹한 장수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접경 지역에서의 점령지를 지키는 수비대장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많은 장수들이 있게 하십니다.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예후를 사용하셔서 그를 이용하셔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목표가 분명하지만 하나님 하실 일이 선명하지만 그런데 그 하실 일에 있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무슨 일이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달라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조급한 마음에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담지해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런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기다리게 하시는데 우리 자꾸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때 엘리야가 서둘러서 이 날에 예후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찾아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이 일을 시도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아직도 예후라는 사람이 국가를 경영할 만큼의 지도력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못했겠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조급한 성격 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자꾸 마음이 과격하고 급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것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랬대. 지금 당장 주실 게 있고 내일 주실 게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법인데 우리는 자꾸 당장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말고 주의 때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적의 역사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15년이나 세월이 기다렸지만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보면 세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왕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 입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별궁에 가서 거기에서 요양차 있었는데 그를 예후가 찾아가서 살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아시아 남왕국 유다 왕의 죽음입니다. 이 사람은 공연히 이 요람을 찾아갔다가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부상 입고 누워 있는 이 요람을 문안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이 반란군 예후의 군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예후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나중에 먹이또에 와서 죽어서 예루살렘으로가 장사 지내지게 되는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 죽음은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 가운데 요람 왕과 아하시야와 이세벨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다 이 이세벨이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은 이 아시아 남왕 유다 왕에 있어서는 외할머니이죠. 그리고 요람 왕에 있어서는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 아합의 부인이었고 철권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반항하고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아무튼 남왕국 북왕국의 모든 정사들을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이세벨 왕후가 조종하고 지배하고 지시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스토리는 뭐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세 사람 죽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 놓고 온 나라가 우상천재가 되게 만들어 놓고 나라 안에 정의가 실종되게 만들고 억울한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고 반란군 일어나서 자기 목숨의 경각에 달리는데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이세벨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난리에 무슨 눈 그리고 머리 꾸미게 됐습니까? 조금도 회개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손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할머니라는 사람이 눈 그리고 머리 꾸미게 됐냐?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것이고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러시면 안 되고 한 사람 인간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도 뉘우치고 반성과 회개하는 기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아들 죽고 손자 죽고 자기 죽고 후손들 다 죽고 그래서 아합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던 당시의 역사가 가져왔던 비극이 이런 모든 시대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회개는 누구나 필요한 것이지만요. 때를 놓치면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는 사함받을 수 있겠지만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역사를 바꾸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유대 왕국 말기에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때는 이미 나라가 많이 기울어졌을 때예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군사를 일으키고 이 대형 강대국들의 충돌이 이 좁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격동했던 당시 중동의 패권을 두고 벌어졌던 요즘으로 말하는 세계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지켜보기 위해서 요시아 왕이 안간힘을 땄습니다. 대대적인 백성들이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신앙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의 갱신을 국가 갱신을 위한 노력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역사였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 국가 변혁과 개혁의 역사가 나라를 회생시키지 못한 거죠.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가 너무 늦으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내 삶의 상황이 바꿔지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늦지 않게 회개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무 기울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시의적절한 신앙적인 반성과 갱신과 자기 결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아합 왕가가 몰락하는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건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하나를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됩니까? 까마득한 이야기죠. 그렇게 창세기의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후손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창세기의 끝이 나고 출애굽 1장을 열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수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낄 만큼 강한 민족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자식을 낳으면 엎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이 선포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역사이죠.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역사는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한다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약속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출애굽 과정이고 그 약속이 민수기 신명이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15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왕이 된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악한 사람과 동맹 맺는 것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누구라도 돕겠다 그런 손잡을 수 있죠. 급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누구와도 손잡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거절해야 될 자리가 있고 함께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부왕국 사이에 남북왕국 사이에 불화와 전쟁이어서 이것 좀 해결해 보자고 아합과 손을 잡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보십시오. 자기 외삼촌 요란 왕이 예후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또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 입었다. 그래서 문안하러 왔습니다. 이 요람과 함께 있던 것 때문에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부상했고 도망가다가 먹이또에서 죽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함께하고 손잡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경우에도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뭔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과 함께 앉아서 뭐 의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죄인과 같이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논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함께 손잡고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될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함께 손잡고 길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서는 자리가 분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더불어 죄악을 꾀하면 나도 함께 그 악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왕을 보십시오. 요람 왕과 함께 하다가 인척 관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악한 길에 동참하다가 자기도 이렇게 죽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서 모든 왕자들이 다 암살당하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7년간 암흑기를 지나오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만들게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시고 믿음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서로의 만남이 영적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해내는 그런 만남과 그런 교제들이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것에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철저한가라는 겁니다. 이 아시아가 공격을 받은 것도 요람이 죽은 것도 이세벨이 죽은 것도 다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사마리아 수도가 있었지만 그 수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 그런 목적의 중심지로 삼고 이스라엘 골짜기 기후 좋고 경치 좋은 곳에 휴양지처럼 만든 별궁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잘 쉬고 여기서 즐거워하고 여기 재밌게 살기 위해서 별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자기들의 무덤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잘 준비한다고 해야 그게 내 것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의 여생을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뒀던 그곳이 불행한 역사 현장이 되고 가족의 무덤이 될 것이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사시면 내 손으로 내가 준비한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남은 세월을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뿐이지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세벨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높은 고층 빌딩을 짓고 그 창고로 내다보면서 청나라를 호령하듯 그렇게 살았는데 그 창고로 내 던져져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시면 누구나 안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누구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내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는 그런 삶의 주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